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에 인접한 미사일 발사대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개보수 작업이 끝난 발사대에 덮개가 설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이 시설에 67m 규모의 대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발사대 설치에 이어 작업까지 확인됨에 따라 북한이 10월 1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오는 10월 한국의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군인들의 올림픽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북한이 불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밤 조선인민군 체육지도위원회 명의로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신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통신문에서 명확한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군인들이 운동 실력과 군사 기술을 겨루는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지난 1995년 이탈리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경북 문경에서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72개 나라 5,400여 명이 참가 접수를 했으며 북한을 포함한 40개 나라가 불참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북한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시킬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김무성 한국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노선을 헐뜯는 남한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대결 광신자들은 대화 상대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이 대화를 극성스럽게 말하는 그 입으로 자신들의 노선과 체제를 헐뜯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방미 중인 김무성 대표의 우드로 윌슨 센터 오찬 연설을 지목해 김 대표는 상전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며 북한이 병진 노선을 포기하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고 매도했습니다. 또 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사람도 자신들의 병진 노선에 대해 감히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자해한다느니 하면서 헐뜯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유키야 아마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 장관은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를 마친 뒤 오스트리아에서 아마노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길 희망한다며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도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핵 사찰 복귀에 대비해 항상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핵 동향 감시와 검증에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엘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에서 이집트가 갖는 중요성도 부각시켰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방문한 케리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두 나라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의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집트가 극단주의 세력과 싸우며 이미 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오스러운 교리를 불신하는 종교인과 교육자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대테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당국과 시민들 간 신뢰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할수록 정부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협박을 피해 잠적했던 멕시코의 사진기자가 멕시코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시신 5구 중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루벤 에스피노자 기자는 사진을 기고해온 멕시코의 탐사보도 잡지 프로페서는 그의 가족이 1일 시신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에스피노자 기자는 베라크루스의 자택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뒤 다른 주로 피신했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중국 주재 대사가 일방적인 핵포기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핵 문제가 미묘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한국의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추석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거나 포기한 것을 논하는 그런 대화에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지금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지재룡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 말 외에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 지재룡 대사는 지난 28일이었죠.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래서 핵 포기를 거부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장해온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 지재룡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핵 보유국인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이 핵 보유를 법제화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핵 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것도 북한의 외무성이 이미 오래전에 그 주장을 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밝히고 있고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기본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반세기 이상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무기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금 후에 따로 또 자세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지재룡 대사 외에 뉴욕 주재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도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러시아 대사, 제네바 대표부 대사 등이 잇따라 나서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그 외교관들이 기자회견을 거의 동시에 한 것은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이나 모스크바 또 뉴욕에 있는 북한 대사들은 뭐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평소 기자들을 잘 안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히 그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한 그 지재룡 그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그 냉랭한 상태라서요. 그 두문불출 그야말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잘 그 외부 출입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그 일제히 아마 기자회견들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뭐 짐작해 보면은 그 아마 그 평양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라 그런 일종의 그 훈령이 내리지 않았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의 그 고위 외교관들이 그 기자회견을 했나 이런 걸 한번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크게 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7월 14일인가요? 그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10년 만에 뭐 타결된 건데요.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가 좀 이제 타결됐으니까 차제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때다, 해결될 때다 이런 어떤 국제적인 그 공감대 이런 것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 미국, 한국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제의 또 입장을 밝혀온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핵 문제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런 것을 뭐 월 단위가 아니라 거의 뭐 2년 이상 그 쭉 그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평양이 뭔가 하나의 그 원칙적인 또는 이런 분위기에 앞서서 선제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회견들이 나오자 미국 국무부가 이런 반응에 대해서 또 발언을 했죠.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네 대사죠. 북한의 핵심적인 그 포스트에 있는 그 네 대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기자회견을 각각 별도로 했지만 그 핵심 내용들은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논평과 거의 내용상 일치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거듭 주장했고요. 또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미국의 적대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도 이런 북한 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핵 보유국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05년에 6자회담 9.19 합의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점을 그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유엔의 여러 차례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활동 중단 그리고 핵무기 폐기를 그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국제 의무 준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는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핵 포기는 이미 국제사회의 약속에 따라서 의무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그래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일원으로서 편입이 돼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이제 핵 문제로 하나 남은 나라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이 이제 북한으로 쏠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외국의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그렇게 이란과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란과 다른 것은 뭐 가장 큰 것은 핵 단계 핵 개발의 그 단계가 다른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북한은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헌법에까지 우리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입장을 아주 명문화한 그런 거기 때문에요. 핵 단계가 뭐 지금 완전한 100% 핵 보유국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뭐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한 70% 이상의 핵 보유국이다 이런 뭐 그 관측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 그야말로 원심 분리기가 뭐 수천 개 있는 그 정도고요. 그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 저희가 전제한다면 핵무기 개발의 한 전제 그 초기 단계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됐고 이것을 이제 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요. 상당히 핵 개발의 그 단계가 틀립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하나 지금 뭐 그 아까 그 지재룡 대사 그 발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그 언론들은 그 지재룡 대사가 그 원칙적인 입장 핵은 그 흥정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뭐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은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재령 대사가 그 일방적으로 먼저 핵동결을 하거나 포기하라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핵대화의 그 여지가 있다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이지 않거나 단계적이거나 서로 호혜적이거나 쌍방 간의 그 이익이 맞는 이런 대화에는 응할 수도 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1994년 그 미북 제네바 합의 같은 때 보면요. 그 전에도 여러 뭐 핵 그런 협상에 응하지 않다, 않겠다 이런 입장을 했지만은 그 뒤로 결국 그 응했고 여러 1년 이상의 그 협상을 거쳐서 그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재령 대사 이번 발언도 북한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걸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6자회담 재개혁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좀 있는 겁니까?
예, 그 여기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최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네네.
사실은 그 최 기자가 지적한 대로입니다. 북한은 그 각국 대사들의 그 기자 회견 이후에 외무성의 논평을 통해서 그 북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은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핵 대화는 전혀 불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북한이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시드니 사일러 특사가 이번에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 사일러 특사는 6자회담의 차석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사일러 특사가 왜 세 나라를 방문했는가? 사실 그 6자회담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된 것이 일단 가장 큰 최근의 변화고요.
네.
또 6자회담이 사실 너무 오랫동안 교착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유일하게 지금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그 규정을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로 남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고도화 그리고 다종화 이런 것들은 북한 스스로가 얘기하는 대로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10월경에는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의 관측으로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반도 또는 6자회담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됐거나 또는 예상되는 그런 국면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6자회담의 핵심 당사국들인 중국, 한국, 일본 등과 뭔가 의견을 조율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일러 특사가 세 나라를 그 방문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일러 특사는 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이걸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부분을 실제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의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제 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황 본부장 얘기를 좀 그 여점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한국 외교부의 그 6자회담 그 수석 대표죠.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28일 날 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긴데요. 북한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럴수록 그 치러야 하는 외교 경제적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황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이 아닌 비핵화대회에 나오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따라서 황 부부장은 또 이를 위해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삼국 공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 황 본부장이 말한 가운데 이 관건적 시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황 본부장은 사실 올해 초에는 그 탐색적 대화라는 말을 그 표현을 쓰면서 네. 새롭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이 북한의 핵 협상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나머지 5개 나라들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대화를 해보자 해서 탐색적 대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 사실 그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을 다녀온 후에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만났는데요. 나흘 동안 중국을 다녀온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건적 시기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황 본부장이 얘기한 관건적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핵무기화를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협상에 나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관건적 시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식 표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그거는 바로 중국에서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는 가운데 이 우다회의 특별대표 등의 입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 관건적 시기라는 것은 사실 그 황 본부장의 그 설명대로라면 지금이 상당히 좀 미묘한 시기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황 본부장은 북한이 핵과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도발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우려되고 있고 또 북중 관계에서도 변화가 지금 있는 시점이고 또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된 이런 점을 보면은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시기에 있다. 이것이 관건적 시기고 이 시점에서 그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란의 핵 타결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이런 점을 지금 반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6자회담을 되살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음을 그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북한과 중국 관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에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 제스처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 그랬을까요? 또 이것이 지재룡 대사의 발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그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북한 뭐 북한 내부의 뭐 행사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그 25일이죠. 그 25일 날 그 평양에서 그 제4차 그 전국 노병 대회가 있었고요. 당연히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 대해 두 차례 그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그 조선 인민군과 함께 싸우고 피를 흘려 희생하며 정의의 혁명혁명을 도와준 중국의 인민지원군 노병 동지에게 경의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틀 뒤입니다. 27일 날은 그 정전협정 62주년이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그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 매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헌화를 했는데요. 그 지난해에는 그 참배도 하지 않고 그 헌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북중 관계 그동안 상당히 냉랭하고 악화된 뭐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뭔가 좀 평양에서 그 북중 관계 또는 뭐 핵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검토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장일훈 차석 대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28일 기자회견 내용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장일훈 차석 대사의 기자회견도 사실 좀 이례적인 것이었는데요.
네.
이 장일훈 대사와의 그 만남에서는 기자들이 그 언론들이 계속해서 관측 보도를 하고 있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장일훈 대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 장차석 대사는요, 그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성대한 기념 행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과 압력에 맞서서 핵전력 현대화와 확장으로 대응할 것임을 북한이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서방 언론들은 자, 이 성대한 행사를 한다는 것이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장대사 장차석 대사는 분명히 자신이 그런 것을 확인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앞서서 북한이 꼭 대화를 뭐 전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부터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외무성 대변인 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9일 그 북한 관영 그 조선중앙통신과의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그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한마디로 그 군사적 적대행위를 먼저 그만둬야 미북 간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또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군사훈련 때문이며 미국이 군사훈련 등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 북한이 뭐 이렇게 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건 뭐 한두 번 된 일은 아닌데요. 북한은 지난 1월에도 미국이 그 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방당국도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북한이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과 한국의 그 합동 군사연습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네.
이미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그 대화 제의라고 할까요? 이거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이 그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려는 의도다라는 것이지 그 대화가 진정한 목표는 아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국방당국도 이 북한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늘 그 정형화된 답변이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국무부는요. 이 그 대화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이 암묵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한국 국방당국도 역시 기존의 입장을 이번에 답변으로 다시 내놨는데요. 이 연합훈련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키리졸브든 미국과 한국이 합동으로 벌이는 군사훈련은 연례적인 것이고 또 방어적인 훈련이고 또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합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험에 대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격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한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네. 미국도 이 그 합동 군사 훈련이 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정책 폐기와는 그 연관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이 그 미한 군사 훈련이 이것이 그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북침 연습이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방부 그 대변인이 29일 날 그 밝힌 내용입니다.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자꾸 지금 적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훈련이 투명하다. 또 방어적이다. 또 40년 동안 그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투명하다 이런 얘기는 미한군사훈련이 연합군사훈련인데 이것을 사전에 다 언제 어디서 실시를 하고 그 이걸 한다 이것을 다 북한에게 판문점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네.
또 이게 동시에 북한이 원한다면 그 장교들을 보내서 이 군사훈련을 참관해도 좋다.
직접
북한이 보라. 거부하고 네.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방어적이다 이 얘기는 북한이 이제 계속 이것이 북침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슨 뭐 북침하거나 뭐 휴전선을 넘어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북한의 제2의 6.25 남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방어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례적이고 공개적이다 얘기는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우리가 항상 공개적이고 해왔던 얘기고요. 그 하나 지금 저 그 연합군사훈련 관련해서 그 북한이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 좀 그 덧붙일 게 그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북한이 이렇게 지금 그 군사훈련 중단을 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는 뭐 그 의도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것이 그 대화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말재는 건지는 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두 가지 점이 눈길 끕니다. 하나는 조건부긴 하지만 북한이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그 대화의 그 가능성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요.
네.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 저 그 핵 문제 해결이 돼서 그 군사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 중단을 했는데요. 팀 스프릿 훈련을 그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네.
남북한 그 비핵화 공동선언이 합의됐을 때하고 제네바 합의가 그 합의될 때 그 두 번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당장 뭐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뭐 핵합의를 핵협상을 할 이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느니만큼 북한도 핵협상에 대해서 아마 저장적인 자세를 보이면 그 미국과 한국도 군사훈련은 뭔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북한도 아마 알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주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마 이번 추석 때 특히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정말 그 회포를 푸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산 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발언인데 이 홍 장관의 발언 내용 좀 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홍 장관의 이 발언은 그 한국의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긴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그 홍 장관의 그 발언으로 직접 육성으로 들은 이산 가족 문제 이것은 사실 한국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정치와 무관한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그 강조를 하고 또 제안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이 이산 가족 상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2월 달에 한번 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산 가족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속히 열려야 되고 또 정리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홍 장관도 이 이산 가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이산가족이 만나서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그 남북관계 기류를 볼 때는 이 북한은 당국 간의 회담을 아예 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 접촉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조만간에 뭔가 타결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걸림돌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올해는 성사가 될지 참 궁금한 일인데 홍 장관이 이번에 그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이날 그 KBS 그 방송에 그 이료진단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그 5.24 대북조치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안변 문제라며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관광 재개를 위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그 5.24 조치하고 그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5.24 조치는 그 북한의 그 천안함 공격으로 그 한국이 그 대북 제재 조치를 가한 것인데요. 그 이것이 풀리기 전이라도 북한이 그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어떤 사과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이라도 북한이 얘기를 한다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 홍영표 장관이 그 KBS를 통해서 그 밝힌 겁니다.
네. 또 하나 이 남북 관계에서 늘 불안불안한 것이 이제 개성공단인데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홍 장관이 뭐 그 인터뷰 자체가 드물게 있는 자리인 만큼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네.
역시 이산가족 문제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이것이 지금 그 임박한 현안 아닙니까?
네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에 지금 임금 인상 문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뭐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이 왜 임금 인상을 놓고 남북 간에 이렇게 입장차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 남북한의 그 개성공단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법 규정에 근거해서 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한국은 처음에 개성공단이 조성될 때 합의된 대로 임금 인상 문제, 노동 규정 문제 이런 것들은 남북 간의 합의로
네.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이 이렇게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북관계는 꽉 막힌 상황인데요. 갑자기 북한이 산림 병충해 방지를 위한 이 공동조사를 한국 측에 제안을 해서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또 금강산을 갔다가 또 왔습니다. 이 기존의 남북관계 흐름에는 안 맞는 좀 깜짝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남북관계가 워낙 그 경색된 국면이기 때문에요. 이 같은 것이 그 민간 교류긴 합니다만은 좀 눈에 띄는 그 뉴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이 그 지난 15일 한국 기업인 그 현대아산에 금강산 지역에 소나무가 이상 증상이 있다 그러면서 원인 파악과 그 해충 방제를 위한 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저 한국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그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그 산림 전문가 8명이 그 한국 그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뭐 이것이 뭐 그 순수하게 그 해충 뭐 이런 걸로 뭐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남북 관계가 워낙 그 경색된 가운데서 이런 방북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아마 북한 내부로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동안 그 산림 녹화 산에 나무를 심어라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남한의 그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그 한국 정부 관에다가 대한 요청은 아니고 민간인을 통한 거라는 점에서는 좀 본격적인 남북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민간인이긴 하지만 이런 남북 간의 어떤 그 조그맣긴 하지만 그 화해 협력의 어떤 조짐이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금강산 소나무가 소위 말하는 이 재성충병이라는 것 때문에 소나무가 죽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녀온 전문가들이 그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병충해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재성충병에 걸린 건 아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남쪽에서 1988년에 시작이 돼서 그야말로 대단히 그 큰 걱정을 하던 그런 병인데. 이게 아주 조그만 실같이 생긴 그런 그 벌레 때문에 이제 수분이 말라서 이제 소나무가 죽어가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번식력이 대단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에 20만 마리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한 번 번지면 참 그야말로 큰 그 걱정거리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금강산의 소나무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수려함이 정말 잘 알려져 있고 뛰어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북한의 공동 말하자면 문화 유산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으로서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그 산림 전문가 8명에 불과하지만 이 방북을 계기로 이 남북관계가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이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 차원의 그 접촉입니다. 따라서 그 아직까지는 뭐 그 당국 간에 그것이 그 민간 차원의 이걸 계기로 해서 좋아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 남북관계를 말씀하시니까요. 사실 그 이번 주 8월이 시작되는 주인데요. 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 달이.
네.
그 8월 초에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네.
그 북한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15 남북 그 남북한 한반도가 일제 그 36년간에 대한 걸친 압박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는 그런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 경축사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8.15 때는 경축사를 통해서 한국의 대통령들이 늘 남북한의 어떤 그 관계된 남북 관계에 관한 그런 제안들이나 이런 거를 했거든요.
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북한이 계속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그 섞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8월이 사실은 올 한해 남북관계 전반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B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2010년 9월에 탈북해 가지고 10월에 한국에 입국한 최성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한 달 만에 그 입국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이 된 탈북자 최성국 씨. 평양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당신네 실력에 해외에 나가면 자기네 나라 가면 잘 산다고. 자기는 일한 것만큼 버는 돈이라고. 근데
다른 탈북자들보다 훨씬 자본주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최성국 씨도 한동안 멍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가 하던 코트 판매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근데 이게 북한에서처럼 대박 날까? 한국에는 컴퓨터 많은데 야 이게 꽤 될까? 이런 생각 계속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안 세고 왔어요.
컴퓨터로 만화 영화의 도안을 그렸던 실력을 살려서 취직을 했지만 곧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할 체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도 있고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으로는 최성국 씨의 꿈을 언제 이룰 수 있을지가 갑갑하기만 했고
야 한번 태어난 거 노력해보자 좀 내가 좀 나답게 날 경영해보자 좀 이런
바꾸기가 쉽지 않은 평양 말씨는 늘 사람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아까 한 사람이 그 회사 전화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 맞냐? 아이고 보이스피싱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온갖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북한과는 달랐던 한국의 직장 문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갑갑하게 옥새같이 죄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즐기려고 19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 수 없이. 근데 여기서 19금 이야기 하니까 하면 완전 뭐지? 이상한 사람, 변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인으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깊게 하고 뒷소리를 잘하고 이러는데 그 북한에서는 누구 뒷소리를 잘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확 풀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뒷소리 어디서 하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댓글이고 뭐고 알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거 인터넷 접할 수는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 답답한 속내 그 어딘가에 풀어놓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이야기 속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 속에서 그런 생각을 풀고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조미료를 안 둔 음식 밍밍하고 진짜 재미없는 생활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회사 생활 하자고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소통이 불가하고 이 상황이지.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컴퓨터를 하지만 인터넷 댓글 인터넷 하나 가지고 성취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끈끈한 유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딱 경계가 있고 더 이상 접근도 안 하고 더 이상 접근하면 아주 저질로 바라보고
일은 고되지 않았고 보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편치 않다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근데 그걸 여기 문화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내가 상당히 접근하기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회사에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화분이 큰 화분들 그게 다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매주마다 그 화분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있는 화분이 살아나니까 회사가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완전 상쾌해지고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과 북은 사는 형편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솜씨도 다르고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틀리더라고 문화가. 이게 아니라구나. 근데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때는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다. 끈끈했다. 정도 있었고 또 사람들 사이에 오고가는 종이 있었다. 지금보다. 지금 사람들은 종이 있었다면 그걸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종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종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 같은 종.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난 북한에서. 그게 없어요. 여기는. 없어도 살아가니까 여기는 뭐 워낙 뭐 그렇게 풍족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미래의 계획.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내 수입이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 아, 얼마까지 받고 나는 최고로 잘 살아봤자 얼마까지로구나. 이게 딱 저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디자인 전공이어서 그런지 그 그림이 확실하게 딱 그려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좀 그렇고 이왕 한번 태어난 거 내가 내 인생을 좀 디자인해보자.
내 인생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일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홀로 서기에 나섰습니다.
그 회사 때보다 더 바쁘게,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여유가 많아요. 더 바쁜데. 제가 저를 운영하면서 저한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운영하면서 월급을 주고 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자본주의다운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괜찮고 어떨 때는 이거 매니저 하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니까 찾고 만들고 하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많아지는 거예요. 일거리가.
누구와도 비슷한 직장인에서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나를 경영하는 사업가.
처음에 와서는 디자인을 하나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 방송, 만화,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들도 많이 뛰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국 씨의 전공 분야인 각종 컴퓨터 도안 디자인에서부터 방송 출연, 다양한 단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강사까지.
아직 잘했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아주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어디에 매여서 누가 시키는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용의 주도하게 끌고 나가고 예, 그리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뭐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버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이런 게 동시에 좀 동반돼서 나가니까 회사 생활만 하면 그냥 월급이 많아지면 에이 나 월급 많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그 인간적인 이런 게 동시에 같이 받으면서 나가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고 또 나의 작품을 나의 영혼이 들어가고 나만의 쓴 그 나의 작품을 SNS나 TV로 이렇게 막 공개할 때마다 그 사람들 반응, 댓글 이게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맞대지 않고 어떻게 인터넷 컴퓨터 세상에 뭔가를 풀어놓으면서 사느냐고 못내 답답했었다는 최성국 씨가 어느새 한국 사람들처럼 컴퓨터 속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호가다, 호풍이라고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호세 문화가 아주 강해요. 호풍이 심해요. 근데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이 호풍부터 없앤다 하고 그런 걸 아주 이렇게 배척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쇼맨십을 대비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보관해놨다가 힘들 어떤 대목에선 그걸 딱 공개해요. 사람들이 야 멋있다하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그 반응에 또 다른 기발한 생각들이 샘솟았다는 최성국 씨. 생각해보면 평양에서 리원에서 살았던 최성국 씨의 모습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나옵니다. 야, 고향에서야 전문 그랬죠. 근데 야, 자본주의 나라 와서 좀 자본주의 사람답게 살아보자 했는데 그대로 고향에서 자본주의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직접 작업을 했던 한국의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제작자를 서울에서 만나게 된 일입니다.
그 뽀로로 그 회사가 주 아이코닉스 회사예요. 그 최종일 대표님을 만났어요. 대표님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야, 세상이 좁다고.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본다고.
평양에서는 말 한번 섞지 못하고 그저 일거리를 주는 남조선 사람으로만 지나쳐봤던 그 사업가를 서울 땅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얼핏 본 것 같아요. 예, 기억에도 잘 안 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분도 긴장했죠, 북한에 들어갈 때. 아, 누가구나 눈 마주치면 뭐 간첩될 것 같고, 잘못하면 거기 구류될 것 같고, 얼마나 긴장하셨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조선이다 하면 완전 잘못하다가 나까지 무슨 면여 돼가지고 반동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하니까 별로 관심도 없었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뽀로로 그 대표님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니까 그럼 취직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게 콘티, 그 경력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콘티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콘티를 하는데,
평양에서 했던 대로 만화 애니메이션의 밑그림 작업은 말 그대로 누워서 떡먹기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그려보냈던 뽀로로 원화가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새삼 뿌듯해진 일이었습니다.
몰랐죠. 그게 북한에서 뽀로로 볼 때에는요, 북한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예, 그 북한은 모든 게 심각하고 교훈이 있고 무슨 인생관이라든가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뭔가 깊이가 있고 이래야 그게 선전물인 거예요. 그 이런 데 습관된 사람들은 선전 매체를 애니메이션을 뭔가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이런 걸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뽀로로를 보니까 얼마나 쓰잘데기 없어요, 진짜.
일은 일이니 주어진 대로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스꽝스럽기만 했던 한국의 뽀로로 밑그림 작업.
기가 막히고 캐릭터도 그냥 둥글둥글하고 완전 북한은 사실주의 미술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에 보다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둥그렇고 안경 끼고 안경 쓰고 이상한 모자 쓰고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도 다 만드네, 그러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냥 줬죠. 여기 와서 보니까 대박이네 그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죠.
별스럽다고 생각하며 그려보낸 뽀로로 애니메이션 밑그림이 한국 어린이들의 대통령, 그래서 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한동안 최성국 씨를 어리둥절하게 했고, 그 기준을 놓고 생각해보니 북한의 만화 주인공들은 왠지 촌스럽고 억지스럽게까지 보이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제는 5년 채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북한 캐릭터들이 너무 촌스럽고 너무 심각하고 부담스러워요. 내가 볼 때는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지금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나 만화는 만화다워야 한다 이거죠. 예, 환상은 환상답게 해야 되고 사실주의 비슷할 바엔 사진 찍고 말죠. 그건 몰라. 그림으로 그려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 뷰의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쉰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